사정이 아주 급하면 많은 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게 되죠. 근데 그 기도 드리고 하나님 교수하면서도 때로는 기도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마음에 다소 평안이 오기도 하고 또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큰 기대를 가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나 삶의 능력이 아주 크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기도하는 일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모든 환경을 주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고 믿는 이 간절하고도 확신에 찬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많이 말씀하시면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겨라 하고 반드시 허락하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주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친히 본을 보이기도 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교훈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내용이지요. 나라가 함락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기울여 보았습니다. 이집트의 군대에 지원병을 요청했지만 그 이집트의 지원병이 힘한번 써보지 못하고 아수르에 패해버리고 더 이상 어떻게 기댈 곳도 없고 도울 만한 이웃도 없고 고립한 가운데 큰 위기에 처했을 때 히스기야가 마지막으로 행했던 것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적군이 보내온 편지 항복을 요구하는 문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읽었던 말씀의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좀 살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정에서 적군이 하는 악한 말도 들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시고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후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되어 온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인데 서두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산헤립의 공격 때문에 위기 중에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울부짖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간단한 말씀이죠. 들으시옵소서 했는데 내가 다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어떤 일을 어려운 일을 부탁할 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알았습니다라는 말이 들어주겠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냥 사정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말이겠습니까? 좀 애매한 말입니다. 가끔 어려운 부탁을 저도 들을 때가 있는데 거절하기 곤란할 때는 알겠습니다. 또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좀 핑계를 대는 말이기도 하고 정말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는 말씀은 우리가 그냥 알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하고는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다, 하나님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깊이 유념하시고 그 사정을 이해하시고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담보하고 내가 들었다 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이렇게라 저렇게라 하시는 말씀은 없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뭐 군대를 동쪽에 배치해라, 서쪽에 배치해라, 그런 말씀 일제 없었어요. 일제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첫 번째 내용은 아수르 왕에게 보내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아수르 왕에게 보내는 말씀을 들려준 그 말씀이 크게 보면 두 가지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 대적해서 흠한 말을 일삼았던 이 아수르 왕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일이냐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느냐?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이 아수르 왕과 그 군대는 지금까지 해온 모든 역사적 성취에 아주 도취해 있습니다. 과거 어느 나라도 해보지 못했던 위대한 정복을 했고 모든 나라들을 짓밟았고 아주 신속한 방법으로 빠른 속도로 그 지역들을 다 평정해 왔기 때문에 그런 자기들의 승리에 도취해 있으면서 감히 우리가 가는 길에는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고 하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가득 차 있었고 그런 중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 믿지 말아라. 지금까지 모든 신들이 다 자기 백성 지킨 신이 없다.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별 수 있겠느냐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능멸하는 모욕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이 미어졌죠. 그래서 시편 42편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나더러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니 눈물이 죄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실패하고 어려움당하는 건 두 번째 문제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능멸당하고 모욕당하는 걸 생각할 때 내가 눈물이 주야로 말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토로할 만큼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 그런 말들을 쉽게 내뱉었던 아수르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이 도대체 누구를 향해 한 말인지 아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향해 한 말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를 지적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말씀 14편이나 또 53편 등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다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함부로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이 말 저 말 하는 것이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무지한 일들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아마 아수르 군대에도 책사가 많이 있었겠죠. 전술가들이 많이 있었겠죠. 큰 전쟁하는 군대였으니까 그런 모사를 꿈꾸는 지략을 갖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심리전의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을 죽이고 예루살렘 성의 분위기를 공포 분위기로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어리석고 무지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보다 무지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이들의 오만과 무지함의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 아수르에게 보내는 말씀에서는 2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이건 지금까지 아수르 군대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해오던 방법이에요.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 사람들을 마치 이 동물들을 끌고 가듯이 갈고리로 손에 구멍을 내서 거기에다가 쇠사슬을 매서 끌고 포로로 잡아가고 가다가 절반 이상이 다 죽게 만들고 이런 끔찍한 방법으로 정복한 모든 나라들의 백성들을 잔혹하게 이렇게 대우를 하고 끌고 가곤 했는데 이제 그들이 당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악한 방법으로 여러 나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악한 방법으로 고통을 주고 했는데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끌려갈 때올 것이다라고 하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들이 패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말에 뱉었던 것들이 다 하나님께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네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사람이 교만한 말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교훈은 성경에 수없이도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그 마음이 교만해서 기고만장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 중에 끝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그 자기 교만함 때문에 함정에 빠지게 되고 몰락하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배척당하고 그 결과가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겸비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정말 겸손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행했던 것처럼 자기들도 보응받게 하는 이 끔찍한 결말이 오게 되는 패망이 이르게 되는 이것이 다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리석음, 하나님을 대적한 어리석음, 또 하나님 앞에 기고만장했던 이 교만함, 이런 것들이 아수르 사람들의 특징이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미래에 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가 들어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되었던 아수르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뒤에 이어지는 25절 말씀 이하에서부터 29절 말씀 이하에서부터 기록된 내용이죠.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전쟁의 과정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첫째 말씀하시는 건 회복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 보시면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지금 전쟁 때문에 다 쑥대밭이 됐습니다. 다 파괴되고 다 짓밟히고 다 거둘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금년에는 이렇게 회복되게 하시고 내년에는 이렇게 회복되게 하시고 제3년이 되면 완전한 회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시는데 금년에 신속하게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이다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3년은 걸릴 거라는 말씀입니다. 뭐든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인데 무너지는 것을 회복하는 것에는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가까이 지내던 국방부에서 일하는 어떤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전쟁 시뮬레이션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말을 그분이 벌써 한 15년쯤 전 이야기인데요. 한반도에서 한 달간 전쟁이 나면 회복하는데 150년이 걸린대요. 지금 가지고 있는 가공할 무기로 남북 간의 전면전을 해서 파괴하기 시작, 한 달간 파괴하면 그걸 회복하는 데는 150년 걸린다. 150년 걸린다는 말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150년 동안 다른 나라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만치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파괴는 순식간인데 회복은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당시는 농경사회였으니까 그냥 밭 갈고 씨 뿌리고 열매 거두고 그러면 되던 시기였으니까 3년 만에 그 회복이 가능하지만 오늘날은 더 엄청난 끔찍한 파괴가 이루어지게 되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예방하지 못한 잘못이 얼마나 큰가를 가르치시는 거죠.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무엇이든지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한번 그렇게 무너지고 나니까 잠깐 전쟁이 생겼는 그것 때문에 3년이 지나야 토지가 회복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회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둘째 약속하신 것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실 약속입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이 말씀 남은 자라는 말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남은 자 사상이죠. 이사야서 6장 말씀에도 보시면 이사야 6장 말씀에도 보시면 9절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역사가 다 어려워져도 남은 그루터기 있게 하시고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와서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역사에 소용돌이가 생기고 어려움이 많아지고 하면 이 나무가 통째로 베어 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곤도박질 칠 수도 있고 한 가정의 살림살이도 그렇게 될 때도 있고 한데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남은 자를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많이 불평했습니다. 다 죽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나라 이쪽 저쪽 여러 분야에 하나님께 남겨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역사의 씨앗이었고 그루터기였고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그렇게 남은 자를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렘넌트 사상이라는 것이 구약에 굉장히 중요한 사상인데요. 구약 성경 보십시오.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하시고 인류를 만드셨는데 다 이방인처럼 되어버리고 노아 한 가정만 남잖아요. 노아의 후손 중에도 이 샘, 함, 야베 세 가정 중에도 샘의 가정만 믿음 지키는 계통으로 남기십니다. 샘의 가정 중에도 아브라함 한 가정만 남습니다. 이삭만 남습니다. 이스마일은 또 딴 쪽으로 이방인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삭이 야곱 계서를 두었는데 에서는 또 이방인처럼 되어버리고 야곱만 남습니다. 이게 자꾸 남고 마지막에는 제일 끝에 오면 예수님 한 분만 남았어요. 예수님 한 분만 남으시는데 이 남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던 것처럼 한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사람이 생명 얻고 구원받게 하시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복음이 땅끝까지 편만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남은 자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이든지 어느 시기에든지 하나님 편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세상의 변화고 환경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세상 풍조가 바뀌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에 남아있고 하나님 편에 남아있는 이 남은 자들이 되어서 오늘 말씀에도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아래로 뿌리 내리고 위로 자라고 해서 무성한 나무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남은 자 되게 하시는 주의 축복이 함께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남은 한 사람이 그렇게 큰 역사 이루어내는 것이 그 남은 그 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한 사람이 백을 당하게 하시고 그 백이 많이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남아있을 뿐이고 믿음 지킬 뿐이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편에 굳건히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버티고 살아갈 뿐인데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끝까지 주님 곁에 든든히 서 계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34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 통해, 이 난리 통해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히스기야도 아니고 그 위에 누구도 아니고 다윗을 내가 기억한다. 다윗을 기억해서 이 성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다윗의 후손들을 지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이에요. 그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때문에 하나님 이 성을 지키시겠다는 것.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조상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그 다윗 한 사람이 신앙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정말 소중히 생각했던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굳게 지켜 살아가는 한 사람 된다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얼마나 큰 축복의 시작이 될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가 이렇게 다 지나가고 노쇠가 그렇게 되지만 남은 마지막 한 가지 사명은 다윗과 같은 조상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우리 사명이 다 끝난 게 아니고 우리 책임이 다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까지 우리 책임이 남아있는 것은 다윗과 같은 조상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신답니다. 그와 맺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성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35절 말씀 이하에는 보시면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항복을 요구했던 사내립 왕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말씀이죠.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아침에 일어나 나가보니까 다 시체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 내용을 알아보니 이 말씀에 대해서 앞에서 예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 7절 말씀에 보시면,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예언했어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했는데, 이때 처음 전쟁 초기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내용이 오늘 읽은 35절, 36절, 3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7장 말씀도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아수르 군대가 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죽었고 그 왕 산헤립은 자기 나라를 급히 후퇴해서 돌아갔는데 거기에서 아들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그 아들들은 나중에 아라랏 지방으로 도망갔다. 지금의 터키 동부 지역으로 피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다, 왕의 가족들이 다 뭐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그들은 도망가고 그렇게 하면서 다 허물어지고 말아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일어서지 못한 채 역사에서 허물거리다가 바벨론에게 함락당하고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소문을 한 영을 두어서 소문을 듣고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7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소문이 아마도 학자들이 해석하기로는 이 동쪽 지방에서 막 생겨나기 시작했던 바벨론이 군대를 동원해서 아수르를 쳐들어온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급히 회군해서 가다가 자중질환이 생겨서 아수르 군대가 전멸했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정확하게 역사의 증거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서는 나가 싸우는 군사 한 사람 희생도 없이 완벽하게 아수르 군대가 스스로 자멸하게 하시고 그들은 돌아가게 하시고 예루살렘은 해방되게 하시고 그렇게 위협적이었던 아수르는 역사에서 사라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베푸셨다고 하는 역사의 종말을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28만 5천 명의 군대를 자멸하게 만들고 그 나라의 왕이 암살을 당하고 뭐 아들들은 망명을 가고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네 모든 과정 속에 이스라엘의 무슨 정보부대가 일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기습 공격을 한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군사 한 사람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 믿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펴놓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네가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 길은 엄청난 역사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기도하는 건 진심으로 기도하고 절실함으로 기도하고 주실 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기도하는 내가 들었다 하시는 하나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운명을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